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 입을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니라. 아멘. 믿는 우리에게는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우리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은 안 믿는 사람들 혹은 아직 믿음이 채 자라기 이전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준비하고 있다는 전제를 잊으시면 안 됩니다. 복습 삼아서 지난주에 했던 거 복습으로 합시다. 그럼 저 과일을 좋은 과일을 꾸준하게 좋고 맛있는 과일을요 꾸준하게 사 먹을 수 있는 좋은 방법 제일 좋은 방법이 뭐예요? 가령 내가 과일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별로 없을 때 말이죠. 좋은 과일을 꾸준하게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믿는 사람한테 사야 되고 비싼 거 사야 되고 네.
단골 정해야 되고
믿을 만한 사람에게 단골을 정해서 후하게 값을 쳐준다. 그 정답 맞아요? 내가 맛있는 걸 자꾸 골라 찾아다니면 안 됩니다. 특별한 능력 있는 사람은 그런 방법이 통하겠지만 일반적으로는요 사람을 믿는 게 제일 쉽습니다. 그게 제일 쉽습니다. 제가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는 주로 그런 방식으로 지금까지 해온 게 많아요. 다른 게 어때서 차를 한 대 사야 되겠는데 하나 구해주라. 차를 좀 알만한 사람한테 하나 구해주라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 되는 거 있으니까 같이 보러 가자 이랍니다. 나 안 갈게. 가 없나. 왜 그런 거 아닐까요? 제가 가서 보고 이게 좋은 긴지 나쁜 긴지를 분간할 능력이 저게 없는 겁니다. 네가 됐다 하면 됐다. 가 없나. 제가 헌차 두 개를 그렇게 산 적이 있었는데 잘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믿고 맡겨버리지 그거 하는데 뭐 어쨌고 얼마 들었고 뭐 어쨌고 이런 거 저 잘 안 묻습니다. 안 믿으면 일을 안 맡기는데 일단 맡겨버린 이상 군소리하지 말고 믿고 놔둬버려라. 이게 원칙이 저로서는 이게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 동생 중에 한 녀석이 옛날에 선보로 갈 때 제가 그 이야기를 그리했습니다. 이 선, 그러니까 중매를 하는 사람이 너도 잘 알고 그 다음에 저쪽 아가씨 집안도 잘 아는 사람이다. 저 형수 중에 한 사람이었거든요. 양쪽을 다 아는 사람이 중매를 썼다고 하는데 네가 거기 가보겠다 하는 이야기는 가서 오케이 하는 걸로 여기고 가라. 가서 보고 됐니 안 됐니 이런 소리 하고 싶으면 가지 마라. 그러니까 그 내가 본 그 사람을 믿는 게 아니고요. 양쪽 형편을 잘 아는 그 사람을 믿는 것이 사람을 선택하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맞는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동생 하나가 그렇게 장가를 갔습니다. 우리가 사람들끼리 어울려 사는데도 믿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수단 중에 하나고 또 어떻게 볼다면 굉장히 용이한 수단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딱 부러지게 말하면요. 믿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배워서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눈으로 봐서 하는 것은 더더욱 아니고요. 그래서 믿어지는 것 자체가 정말 복이라는 사실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 믿어진다는 것, 믿음을 가졌다는 자체가 참 복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도 그렇지만 우리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어떻게 아느냐. 누군가가 설명을 잘 해줘가지고 듣고 보니까 아 그렇네. 이건 어렵습니다. 안 믿으려고 하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증거를 갖다 줘도 안 통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아는 것,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 이런 것도 참 믿음의 영역에 속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증거가 뭐냐고 물으면요. 기본적으로 증거는 갖다 대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증거를 데리고 너무 애쓸 필요는 어떤 면에서는 없습니다. 차라리 믿고 한번 들어가봐라고 권해주는 것. 그 외에는 별 방법이 잘 없다는 뜻입니다. 근데 믿고 들어가서 보면 아 진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일 수밖에 없네라는 그 증거는요. 제가 보기에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많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요. 이 일반 책하고 참 다릅니다. 참 다른 게 가령 이런 점 하나 생각해 봅시다. 성경은 처음 기록되기 시작해서 완성될 때까지 걸린 시간이 얼마쯤 되나요? 대강요. 예. 대강 한 1500년, 600년 정도 잡으면 될 겁니다. 모세의 출애굽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초대교회 때 신약이 기록되는 기간까지 잡으면 한 1500년, 600년 되거든요. 저자가 한 40여 명으로 잡으면 될 겁니다. 1500여 년이라는 시간에 걸쳐서 서로 다른 저자 40여 명이요. 모여가 우리 이런 주제로 글을 쓰자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인 이 책이 하나의 주제로 통일이 된다는 것은 무슨 뜻이죠? 서로 의논하지 아니하고 시도 다르고 장수도 다른 40여 명의 사람들이 1500년 이상 걸려가지고 쓰여진 책들이 한 군데 모였는데요. 모여놓고 보니까 주제나 그 말하려고 하는 핵심이 딱 하나로 일치가 되더라. 이게 무슨 의미냐 그 말이죠. 우리는 쉽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원저자가 한 분이라는 거죠.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사람들을 감동시키셔서 글을 쓰게 하셔서 모아놔놓으니 처음부터 끝까지 한 주제로 쫙 연결이 되는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쭉 관통하는 하나의 주제라고 하면 혹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이건 뭐 초신자들한테 얘기해봐도 소용없는데 우리끼리 하는 얘기입니다. 나중에 타이핑할 때 이런 거 빼버려도 됩니다. 그럼 뭐가 있다고 생각하셔요?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관통하고 있는 주제 만약에 한두 개를 짚어내면 사실은 많습니다. 그 주제 하나를 가지고 처음부터 쭉 끝까지 짚어가보면 성경을 다 꿰뚫고 있는 그런 전체적인 주제 있다는 자체가 놀라운 건데 그게 맥이 다 통해요. 가장 대표적인 게요. 가장 대표적인 얘기는 구속하면 좋죠. 뭐 예수님의 이야기 이것도 맞습니다만 그 예수님의 이야기의 핵심이 이제 구속이니까 창세기 처음부터 시작해서 신약 끝날 때까지요. 그 이야기들이 뭘 향하고 있느냐 그러면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이야기. 이게 구속이거든요. 그걸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이렇게 되잖아요. 그걸 또 방법적인 면에서 언급을 하다 보니까 이런 거는 학자들이 연구해서 책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유명한 게 언약. 언약입니다. 언약이라는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이런저런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 언약이 어떻게 깨졌다가 어떻게 회복돼가지고 끝내 완성되어 가느냐. 이것도 말이 언약이지 뒤집어 보세요. 매 구속이고 매 사랑이잖아요. 이런 하나의 주제를 다 붙들고 성경을 쭉 깨우면 일관성 있게 흘러간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사람이 있었으면요. 가다가 엉뚱한 주제로 부딪히거나 의견이 다르거나 벗어날 수 있는데 이게 시작해서 끝까지 하나의 주제로 타고 내려간다는 것은 일관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성경 전체를 쭉 꿰뚫고 있는 사상 중에 또 하나는 안식이라는 걸 들 수 있습니다. 안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요. 처음부터 쭉 깨뜨하면 일관성 있게 연결되어집니다. 그런데 안식도 가만 생각해 보세요. 결국은요, 진정한 안식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속이 완성되는 것이 그게 진정한 의미에서 안식이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주제예요. 이런 것은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잘 꿰뚫고 보면 아 그렇구나라고 탐복할 수 있는 게 되는 겁니다. 1500년 이상 걸려서 40여 명의 사람들이 시간도 다르고 장소도 다른데 쭉 쓴 글들이 모여놨더니 하나의 주제를 향해서 꽉 그 연결이 되더라. 이건 어떤 의미에서 한 저자가 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증거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도 뭐 죽어도 안 믿겠다 하는 사람에게는 방법이 없는 거죠만요. 그게 겸해서 또 하나 기억할 만한 것은 성경이 뭐 베스트셀러였다는 얘기는 우리가 많이 듣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만큼 이거 없애버리려고요. 애를 많이 쓴 책도 없을 겁니다. 성경 없애버리려고 말하자면 성경 자체가 핍박을 받았거나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때가 굉장히 많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꿋꿋이 버텨오면서 사라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졌다는 거는요. 사람들에 의해서 인정을 받은 셈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 없이는 그렇게 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보존에 관한 문제죠. 아까 말씀드린 거는 저자가 한 분임에 틀림없다라는 얘기고 또 그렇게 쓰신 그분이 정말 하나님이시라면 이 성경이 보존되도록 했을 것이다. 그래서 오늘날 세계 곳곳에 이만큼 많은 분량에 또 이렇게 많은 언어로 번역이 되고 퍼져나간 책이 없어요. 이건 사람들에 의해서 인정을 받았다라는 뜻도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야기할 것은 이 성경의 영향력이잖아요. 성경이 인류 역사에 끼친 영향. 이건 참 말로다 못합니다. 성경책이 보급이 되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셨기 때문에요. 죽을 사람이 살아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경이 먼저 들어간 사회가 얼마나 복된 사회가 됐는지 모릅니다. 우리나라만 예를 들어도요. 여러분 한글 창제하신 분은 세종대왕입니다. 그 한글이 우리나라에 제대로 보급이 되어 많은 사람이 한글을 알게 된 건 언제일까요? 성경이 보급된 이후입니다. 그럼 그전에는요? 글을 아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성경이 보급되면서 한글이 우리나라 일반 대중에게 보급됐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사항입니다. 한글 학회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그 한글 표준하고 성경이 좀 다른 게 들어있잖아요. 지금 뭐 개정이 돼서 좀 많이 나아졌을는지 모르는데 이전에 개역판 같은 거 보면요. 맞춤법에 잘 안 맞죠. 성경이 어떻게 돼 맞춤법에 안 맞고 시대에 좀 안 맞는 말들이 많나요? 한글 학회가 성경의 표현을 따라와야 됩니까? 성경이 한글 학회를 따라가야 됩니까? 아무래도 한글 학회에서 정한 표준대로 성경이 따라가는 게 맞겠죠. 그러면 성경이 보급되고 우리나라에 퍼지는 데는 한글 학회가 먼저 아닙니다. 성경이 먼저입니다. 이집트를요, 영어로 하면 이제 이집트 아닙니까? 이걸 한글 성경이에요. 이집트란 말조차 우리말에 없을 때 한글이 이걸 번역을 한 겁니다. 애굽이라고요. 많이 잘못했죠? 한글에 없는 글자들을 성경이 만들어가면서 보급을 해가 쫙 퍼지고 나니까 한글을 중요하게 여겼던 일제시대 때 한글 학자들이요. 성경 공회에 부탁을 했습니다. 사업을 같이 하자고요. 그때 같이 했으면 안 좋겠냐 싶었는데 그 성경공회에 일하시는 분들이 그걸 거절을 했습니다. 거절한 이유는 이해가 돼요. 그 사람들은 그 한글을 보급하겠다라는 의미고 한글 문제고 이거는 성경 보급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목적이 서로가 함께 일할 수 있는 그런 단체가 아니다고 생각 아마 안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거절해가 딴 길로 간 겁니다. 한글을 표준화하고 한글을 보급하려고 하는 분들이 성경이 보급되는 걸 보면서요. 정말 적어야말로 정말 한글을 보급하는 데는 최고의 수단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같이 일하자 했던 겁니다. 그래서 딴 길로 걷고 세월이 많이 지나니까 한글 학교에서는 뭐 어쨌든 한글 표준을 자꾸 바꾸고 갈 수 있잖아요. 성경은 한번 번역해 놓으면 글자 한 개라도 함부로 못 고쳤죠.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 이게 시대에 뒤진 것 같아 보이는 성경이지만 한글 보급하는 데 있어서 우리나라 1등 공신은 한글 성경입니다. 글이 살아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나라 5000년 역사에 마지막에 와서 적어도 한국 국민들을 이렇게 깨우쳐내고 계몽시켜 나가는데 성경이 끼친 영향은 정말 지대한 겁니다. 우리나라는 그렇게 역사를 했고 다른 곳에서는 또 성경이 들어가는 곳마다요 사람들이 깨우치고 무지가 물러가고요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고 인권의 신장이 되고 이런 영향력을 생각해 볼 때 이게 예사로운 책은 절대로 아니다 그런 걸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 성경이 사람의 책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간접적인 증거는 우리가 믿으려고 한다고 보면 그게 어느 정도 인정이 돼요. 이제 그런 요소들 제외해 놓고도 제가 이제 성경 공부를 시작할 때 저 나름대로는 아 이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주제를 제가 설교 시간에도 말씀을 좀 드렸고 공부 시간 시작하기 전에 자주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러나 일단 또 정론을 한번 해봅시다. 대부분의 책들은 뭐 우리가 아는 책들은 다 사람이 쓴 책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쓰신 책이다. 우리가 아는 대부분의 책들은 사람의 책이다. 그랬을 때에 뭔가 차이가 있을 겁니다. 제가 볼 때 제일 큰 차이는요. 사람들이 쓴 책은 사람을 좀 미화시키거나 아름답게 꾸며줍니다. 전형적인 예가 위인전이죠. 근데 성경은요. 위대한 인물을 조금도 미화시키려 들지 않습니다. 어릴 때 위인전을 제가 뭐 우리는 옛날에 어쩔 수 없이 자연스럽게 읽고 큰 셈인데 위인전들 보면요 그 위인들은 대부분 어릴 적부터 남다른 인물입니다. 보면서 내 같은 인물은 하나도 안 남아요. 제가 그때 어릴 때 받은 충격이 뭐냐면 아이들에게 위인전 자꾸 읽히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든 겁니다. 읽어가지고 아 나도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돼야 되겠다 하는 아이도 있는 반면에요 좀 적고요. 대부분의 경우는 위인들은 어릴 때부터 달랐네. 그래서 나는 아예 이런 인물이 될 소지가 없는가 보다. 이렇게 될 가능성이 훨씬 많아요. 저는 그 이순신 장군 과거 급제하던 이야기 보면 참 놀라워요. 시험 치다가 말에서 떨어져가지고 다리가 부러졌잖아요. 근데 다시 일어나가지고요. 다리에 저 부목대가 자기 다리 자기 묶어가지고 계속 뛰었다 가대요. 우리 아이들 중에 그런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요? 가시 하나만 백해도요. 울며불며 방방 뜨는 아이가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를 이런 척 읽어보다가요. 아, 나도 이래야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그다음부터 참고 견디는 아이가 된다? 아, 좀 어려울 듯 합니다. 누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의 위인전들은 사람을 참 그렇게 위인처럼 묘사를 하고 밝혀주는데 성경은 달라요.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흠을 찾아보려고 그러면요. 참 재미있습니다. 왜 그런 거니까 다 있거든요. 그래서 흠을 조금 잡아보고 넘어갑시다. 나중에 이제 우리 새신자들한테는 이 이야기를 자근자근 해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도 이렇거든요. 이래야 될 게 아니고 아브라함의 생애를 간략하게나마 이렇게 해나가면서 그 어떤 흠이 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줘야 하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좀 설명이 돼야 하고 혹시 물으면 또 대답해 줄 수 있을 만큼 사람들에 대한 그 생애를 조금 꿰뚫고 있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은 누구인가요? 구약의 가장 위대한 인물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굳이 그걸 하면 저게 모세하고 엘리야라 그러면 참 좋습니다. 왜냐하니까 그 새신자한테 이런 얘기 할 필요는 없죠. 그 변화산상에 예수님께서 변했을 때요 나타난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 사람이었잖아요. 베드로가 정신이 없어서 여기가 좋사오니 했던 그때 말이에요. 그때 두 사람이 누구냐니까 모세하고 엘리야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구약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모세는 이해가 되는데 엘리야는 좀 버뜩 이해가 안 되죠. 가장 능력 있는 선지자였습니다.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인물이고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였지만 엘리야 같은 경우는 가장 능력 있는 선지자, 이적을 많이 행한 선지자라는 뜻입니다. 모세에게 무슨 흠이 있나요? 그럼 모세가 민족을 이끌어낸 민족의 창시자 같은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모세는요, 절대 비난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 모세를 유대인들이 흠을 말하거나, 흠을 말한다는 거, 이거는 상상이 안 되는 이야기 같은데, 성경에 기록된 모세의 이야기를 읽어보면요, 모세에게 흠이 될 만한 얘기가 있나요?
있죠. 흠 없는 사람이 어딨어요?
위인들 보면 흠이 없던데, 사람들.
아, 모세도 흠이 많고, 엘리야도 네? 있고.
모세에게 무슨 흠이 있어요?
모세도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 전에 네? 그 모습 같은 거 보면은 네? 그런 게 흠도 되고요.
어떤 거요?
아, 저기 하나님이 네. 이끌어내실 때 네. 그때 저기 뭐야
제일 큰 거 하나만요.
사람 죽인 거. 그는 뭐 이제 이스라엘을 위해서 죽였다 치고.
그래, 그건 인정해줄 요소가 좀 있다 치고. 네.
그 다음에 그 뭐 떨기나무 거기서 만나고, 그 다음에 이제 가라고 하니까 자기 네. 못 간다고 그러잖아요. 네. 자기 뭐.
몇 번이나 못 간다 그랬어요?
이쯤에 뭐 자기는 입술도 돈하고, 그 다음에 뭐, 하나님이 하나님이 보낸 사람, 네가 어떻게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냐고 네. 이렇게 할 때 어떻게 또 이렇게 하나님을 증거해야 되나 뭐 그런 것도 또 염려하고
대강 몇 번쯤 못 간다 했을 것 같아요?
한 세 번쯤 못
세 번이야? 네. 대나 될 겁니다.
그래요? 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주여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백성들이 안 믿을 건데요. 이거만 해도 세 번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가서 내 백성을 구해내라 그러면서 그냥 보낸 게 아니고요. 이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까지 줘가 보내는 겁니다. 그 이적이 우리 보기 이상한지 모르지만 말 안 듣는 사람한테는 문둥병이 바라고요. 그 다음에 고쳐줄 수 있는 능력까지 있다면요. 어느 놈이 그 앞에 반항하겠어요? 그런 능력을 준 겁니다. 그리고 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도 못 간다고 버티고 버티다가 나중에 결국은요, 하나님께서 노를 바라사. 그럼 먼저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한 번만 못 간다 소리 대바라 그냥 지게 불 테니까. 이래가지고 아이고 한 번 더 했다 그러면 죽겠다 싶어서 그래 간 겁니다. 민족의 지도자 중에 지도자로 났을 때 이렇게 나선 사람 보셨어요? 옛날 우리나라의 민족의 지도자들은 민족을 구하러 났을 때 주로 어떤 모습으로 나섰죠? 계백장군요? 자기 처자식을 다 죽이고 나갔습니다. 좀 심한 거 아니에요? 그럴지도 모르지만 어차피 죽음을 각오하고 용감하게 나간다라는 것을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이야기일 겁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용감하게 나갔습니다. 그하고 모세하고 비교하면요. 계백은 위대한 장군이고 모세는요. 이게 얼라도 얼라도 이런 얼라가 없습니다.
그거 죽음을 각오하기 이전에 어떤 예? 그 상황이 있겠죠. 나타나지 않아서 그렇죠. 예. 예. 아니 다른
뭐 어쨌거나 그는 위대해 보이잖아요. 거기다 대면 모세는요 혼자 내뺀 사람하고 비슷합니다. 우리 집 아들요 담임 선생님이 저거 실장을 시키려고 시키려 해도 한 사고 도망가가 실장 한 번 모였다 아닙니까? 지가 안 하려고 하는데 누가 답답한지 아세요? 누가 제일 답답해요? 에이, 아들 안 키워본 사람 어떡해.
저는 돈 주고 시켰는데. 이거 한 잔하면 안 죽겠니까.
저것마가 답답죠. 손만 들면 된다는데, 그 담임이 또 저것마 친구하고 뭐 이렇잖아요. 그래, 저는 반장 한번 시켜야 되겠다 하는데, 한 자꾸 손도 안 들고, 안 하려고 그러니까. 언제 한번 그래가지고 부실장 한 사람 걔가 담임이 적당히 슥 해가 저 우물쭈물 한 사이에 그냥 밀어붙였답니다. 몰표가 쏟아지더래요. 그런데 정작 본인이 안 나서는 걸 어떻게 해요? 누가 답답한지 알아요? 저것만 얼마나 답답한지 압니까? 여보고요. 여보 자주 뭐라 해라 갑니다. 난 못 뭐라 그랬습니다. 내가 옛날에 그랬거든요.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야 학교 일을 모르니까 속 터질 일이 없지만 적어도 우리 아들내미 적하는 거 저 엄마가 속이 얼마나 터져설렌지 모른다. 아이고 젊은 자식이 뒤에 앉아갑니다. 저런 성격은 저 나를 닮지 우아측 아버지를 닮아가지고 꼴랑 실장하는 거 그것도 그 모양인데요. 이 모세가 지금 민족을 이끌러 가야 되는데 이리 못 간다고 버티고 앉아서 세상에 세상에 쪼라도 이런 쪼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이걸 누가 섰냐고요? 모세는 이렇게 쪼다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게 거의 두 장에 걸쳐가지고 자세하게 나오거든요. 이거 누가 썼어요?
스님은 모세가 썼죠.
자기가 썼어요? 자기에게 이런 거 좀 빼면 안 되나? 도움도 안 되는 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모세는 자기가 정말 쪽팔리는 얘기를 하나도 빼지 않았다는 거는 이게 자기가 썼다는 얘기가 아니란 뜻입니다.
터질까봐 그렇게 썼지.
누구한테요?
하나님한테.
그러니까 하나님을 배제해버리고 나면 모세가 자기 이야기를 그것도 모든 유대인들이 다 본 거기에 근응해 썼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 모세가 돌아와가 장인에게 신고합니다. 뭐라고 신고하는지 아세요? 그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정상적이고 모세가 정말 위대한 지도자 같으면 이래 얘기해야 될 겁니다. 장인어른, 제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애굽으로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이래야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 말 안 합니다. 뭐라 그러죠? 이거 완전히 성경 퀴즈감입니다. 애굽 떠난 지 벌써 40년이 되었으니 우리 형제들이 잘 있는지 한번 다녀오겠습니다. 이러잖아요. 장인어른이 그걸 갖다 가락하지 말락합니까? 왜 그랬을까요?
애들이 얘기하는 흔히 얘기하는데 네? 쪽팔릴까봐
딱 맞는 말입니다. 만약에 그랬다 그러면 장인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야, 네가 지금 어? 40년이나 목동 생활 나고 지금 다 늙어 가지고 네가 무슨 그다가 또 말도 잘 못하는 게 이래 버리면 얼마나 쪽팔리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을 사실을 사실대로 못했다는 얘기죠. 그 모세의 이런 모습을 자세하게 기록한 것은 모세가 자기 뜻대로 기록하지 못했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증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모세만 그런 게 아니고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인물들이 다 이래요. 베드로가요, 참 쪽팔린 얘기를 많이 했죠. 아니, 성경에는 베드로의 쪽팔리는 이야기가 많죠. 가장 대표적인 거예요.
뭐 다 주를 배반할지라도 잘 나간다.
예. 예. 그랬죠. 그거 대충 좀 써주면 안 됩니까?
글쎄, 이것도 터질까봐.
그 글이 쓰여질 때 베드로는요, 그 교회에 수장 아닙니까? 가장 교회의 큰 어른에 대한 이야기를 쓰면서 그분이 옛날에 어떻게 잘못했는지를 자세하게 쓰는 겁니다. 그냥 쓴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마가 같은 경우는요. 처음에는 예수님을 모른다 했다가 두 번째는요. 처음에는 부인이고 두 번째는요. 부인하고 저주하고요. 세 번째는요.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고 요렇게까지 선생님을 배반했습니다. 요 얘기를 아이 그 글을 쓰는 마가는 베드로한테 무슨 원한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자세히 씁니까? 무슨 원한이 있길래 그러나요? 이거는 교회의 가장 큰 어른한테 치명타 아니겠어요 이거? 마가하고 베드로는 얼마나 원수지간입니까?
아니죠.
아니에요? 네. 그럼 왜 그런 거죠? 그걸 미절 고절 다시 다 쓰란 말이에요. 마가는 그 베드로가 로마에서 설교할 때 통역관으로 일했던 사람입니다. 양아들로 취급받던 인물입니다. 그렇게 존경하고 따랐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그런 얘기를 왜 미절모절 그렇게 자세하게 써가지고요. 만구에 창피를 주고 그러나요? 제일 좋은 답은요. 마가가 마가복음을 기록했는데 자기 뜻대로 기록하지 못했다라는 증거로 보면 좋을 거라고 합니다. 자기 뜻대로 기록 못했으면 그럼 누구 뜻대로 기록하는 건데요? 그래서 마가복음도 마가가 기록했지만 그것을 기록하게 하고 그 내용을 그렇게 기록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좋은 증거라고 보여져요. 제가 옛날 학창시절에 그 마가복음을 읽다가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날 밤에 빨가벗고 도망친 제자가 하나 있었거든요. 그 얘기는 마가복음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읽으면서 이게 누굴까? 궁금했는데 마가가 쓴 글을 다른 교인들이 읽으면서요. 읽으면서 그 부분 딱 보면 선생님 이거 누구예요? 안 물었을까요? 근데 이름은 안 밝혀놨습니다. 이걸 물으면 마가가 답을 해줬을까 말까 이게 상당히 심의가 걸릴 여지가 있는데 예수님 잡히시던 그날 밤에 빨가벗고 도망친 제자. 제가 그 생각을 늘 하다가 아 이거 틀림없이 본인이다. 본인이 아니면 알 수도 없는 이야기를 본인 이야기일 거다 이랬는데 나중에 제가 저 다른 자료들을 좀 공부를 하게 되고 여러분들의 글을 읽다가 보니까 신학자들의 거의 의견이 다 통일되어 있어요. 그 본인 얘기 맞다는 겁니다. 그날 밤에 빨가벗고 도망친 제자는 마갑니다. 여러 가지 정황이 그렇다는 거예요. 아 그럼 자기
이해 안 돼요.
됩니다.
돼요?
네. 마가의 이름이 예. 다른 이름이 요한입니다. 예. 마가 요한이에요. 예. 그날 밤에 그 집에서요. 예. 유월절 만찬이 있었거든요. 예. 마가는 나이가 약간 어립니다. 열두 제자들 중에서 좀 어린 편이고요. 그 집이 부유한 집안이에요. 부잣집 아들이에요. 자기 집에서 제자들이 모여서 그렇게 만찬을 하고 난 다음에, 그건 이제 조금 추정컨대 이런 겁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다 나갔어요. 마가는 뒷정리도 할 겸 있다가 아마 자려고 누웠을는지 모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좀 기억하셔요. 우리가 입고 있는 내의가 생긴 지가 얼마 안 됩니다. 흔히 하는 말로 그래, 반스하고 런닝국 하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걸 입은 지가 글쎄 한 50년 될까요? 안 될 겁니다, 아마. 2000년 전에 내의를 하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밤중에 잘 때 호디불 가는 거, 그걸 둘둘둘 감고 이렇게 잘 자고 있었는데, 아마 바로 자기 집 앞으로 그 로마 병사들, 그 다음에 그 예수님 잡으러 가는 무리들이 지나가는 걸 보고 마가요한이 따라가서 가능성이 있어요. 아, 우리 선생님 가신, 따라가서 멀찌감치 보고 있다가요, 다급하니까. 이게 둘둘 감는 천이니까 뛰는데, 불편하거든요? 일종의 잠자면서 이불이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 옷이라 하는 게. 이스라엘 사람들 그러니까. 그래서 그냥 도망치기는 어려우니까 벗고 뛰었을 거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빨가벗고, 그 다음에 그 이불만 하나 덮고 자는 거였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뭐 옛날에 옷이 있어야지.
옛날이지만은. 네.
그것마저 없으면요. 부잣집이니까, 부잣집 아들이었으니까 그것도 아마 괜찮은 걸로 했을 겁니다. 제가 신고문 얘기 안 할까요? 프랑스 혁명이 18세기죠. 귀족이 도망을 가다가 평민들한테 잡히면 죽습니다. 죽을 때에 그 귀족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귀족이 아니고 평민이라는 증명을 어떻게 했느냐 하니까 옷을 훌렁거렸는데 안에 내의를 안 입었더랍니다. 그러나 귀족 아니요. 그래서 증명을 해서 살아났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옛날 사람들은 그냥 옷 걸치고 다니는 겁니다. 안에 없어요. 그래서 뭐 또 한두 개가 더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그 프랑스 혁명 때에 그런 얘기가 있는 걸로 봐서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잘 살고 귀족 같으면 그렇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요. 글쎄 뭐 한번 보셔요. 뭐 입고 살았는지.
지금 좀 미개인들은 좀 그런 분이
있잖아요. 옷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면 그건 옆에서 쓴 얘기고요. 중요한 거는 마가가 쓴 마가복음에만 그 얘기가 있는 거는 이건 틀림없이 자기 얘기일 거다 했는데 후대 학자들이 거의 의견 통일을 보고 있는 장면입니다. 말하자면 마가가 자기 뜻대로 기록하지 못했다라는 증거이기도 하죠. 그럼 모세하고 신약이 늘어오면 베드로하고 그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또 누가 있나요? 아, 많아요. 우리가 제일 많이 드는 게 아브라함의 위대한 순종. 그런 얘기를 많이 들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의 생애도 우리가 잔잔하게 공부해가지고 분명하게 좀 그 인식을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위대하다고 말할 때 뭘 가지고 위대하다고 그러죠? 생각할 것도 없어요. 빨리 얘기해요. 두 개. 아브라함이 위대하다 말할 때 꼭 두 개 나오잖아요. 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떠나라 할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는 거 이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에 아들까지도 봤었다는 얘기잖아요. 이 내용을 좀 자세하게 성경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아브라함의 위대함과 우리가 아 하고 이해하고 있는 위대함 이 차이가 있어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자. 누가 그랬죠? 아버지가 그랬죠. 목적지가 어디였죠? 가나안이었습니다. 창세기 11장을 보면 그게 다 나와 있어요. 근데 히브리스 기자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으며, 최근에 얼마 전에 제가 그 말의 의미를 설명 한번 했던 기억이 나네요. 수요일 시간에. 그 말의 의미가 뭐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덜컥 순종해가지고 어딘지도 모른 채 그냥 무작정 해가 바로 갔다. 이렇게 이해하는 건 옳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기본적으로 가자고 한 것은 아버지였고요. 이들이 가나안 땅으로 바로 간 게 아니고요. 하란에 머물러서 오래 살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안 가려고요. 안 가려고 발버둥을 쳤다는 뜻입니다. 저는 아브라함이 그 마음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신학교 가야 되지 않을까. 고등학교 때부터 생각이 있었습니다. 결혼하고 난 후에 얼마 안 돼가지고 집사람한테 그런 얘기 했더니, 집사람이 당신 가는 건 좋지만, 우리 식구들, 형제들 바글바글한데, 저거 다 매기 살리 안 돼야. 그래가 붙잡았습니다. 제가 못 이긴 척 하고 접었습니다. 그래 붙잡아주는 색시가 고맙대요. 간식하고 밀어보면, 내가 얼마나 힘들게 하면서 갔을지 모르는데, 붙잡아주니까 모른 척 하고 그냥 안 갔던 겁니다. 하나님이 뭐라 갈라고요. 저 갈라 그랬는데요. 집사람이 그냥 이래가지고, 그래, 핑계거리 하나 좀 생겼잖아요.
잠깐 연기했다.
예. 아니, 그냥 내 혼자 덮었을 걸 갖다가 이게 미루건수 하나 생겼으니까 얼마나 고마워요. 그 후에 또 한 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 미려가 간 거거든요. 저는 아브라함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 게, 안 가려고 하는데, 안 갈 수가 없어. 가긴 갑니다. 가긴 가는데요. 건수만 있으면, 중간에, 죽치고 앉아가 안 가려고, 하란에 오래 머물러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또 나타나셔서, 가라 해서 간 겁니다.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뭐, 먼 길을 그냥 간 거라기보다는요, 안 가려고 발버둥을 치는데도 안 갈 수 없어서, 끌려갔다고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그 증거 중에 하나는 가족, 일가족이 다 하지 않았어요. 아버지하고, 아브라함하고, 아, 물론 천은 따르고, 롯도 따라갔는데요. 아브라함의 동생 하나가 남았습니다. 안 갔습니다. 우리 그냥 남았거든요. 그건 뭘 보여주느냐 하면, 가족 간에 심각한 분란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 의미가요. 그 잘 보여주는 게, 여러분, 김만철 씨 옛날에 그, 와, 저게, 그 대만에 가가지고 한국으로 금방 못 돌아온 얘기 아시죠? 데려 그 사람들 대만에 가가 머물러가 간이 많은 이거를 데려온 사람이 누굽니까? 이제 기억 안 나시는구나. 이용평입니다. 그 미국이 몰고 내려왔던 조종사요. 대만으로 급파 안 됐습니까? 가가 나도 지금 살아있다. 가자. 이럴 때 끝까지 반대했던 사람 두 사람요? 사위 둘입니다. 이 사위 둘들 때문에 결국 한국으로 모다가 대만에 가 그러고 있다가 끝까지 반대하다가 결국 마음을 돌이켰던 사람이 둘인데, 이들이 그 김포공항에 내렸을 때 찍은 사진에 보면요, 요 사람 둘은요 기념사진 찍는데 똑바로 안 쓰이신다. 이렇게 쪼그려 이렇게 숨어있는 모습이 보여요. 그때 그 얼마나 고통스러운 기간이었겠냐는 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알 수는 없어요. 우리가 남한으로 가면, 북한에서 배운 대로 할 것 같으면요, 남한에 가면 다 죽는다. 그렇게 믿고 있는데, 또 한편으로 보니까 아닌 것 같다. 그래서 가사는 파하고, 못 간다 하고, 부채가 격렬하게 그냥 논쟁이 돼가지고, 했었습니다. 오죽하면 그래, 이용평, 그분이, 걔가 뭐였냐? 대위였나요? 대위 때 넘어가 우리나라에서 소령 달고 뭐 이랬었는데, 이분이 거기까지 가가, 내가 사실 살아있지 않느냐. 그리고, 북한에 아무리 통제가 돼도 이런 인물들은 날려져 있었다는 얘기거든. 그래야 데려오는 겁니다. 가족 하나가 그냥 남은 게 아닙니다. 도저히 갈 수 없는 길을 떠나려고 할 때에 저 가야 된다고 아니면 나는 그래도 못 간다고 버티고 있다가 한쪽이 남은 겁니다. 그렇게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죠. 순종해서 기쁨으로 갔더라면요, 그 가나안 땅에 그냥 머물러 있었겠죠. 조금 어려움이 생기니까요. 애굽으로 가버렸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순종하고는 약간 다른 느낌이 다른 순종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한 것도 한편으로는 억지로 진 십자가입니다. 고생 얼마나 했어요. 말도 안 통하는 외국에 가가지고요. 그리고 오죽했으면 살아남기 위해서 당신은 오늘부터 우리는 부부를 하지 말고 누이를 하자. 그게 무슨 뜻입니까? 여차하면 마누라 버리고 혼자서라도 살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상황이었냐 하는 걸 잘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목사님, 그 아브라함이 네.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거였어요? 아니면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고 하는 것이 일단은 그 우르를 떠나라는 소리 아니었어요, 그게?
아, 그거 설명하느라고. 아, 맞다. 이제 기억났다. 제가 필리핀 갔다 와가지고 이야기하면서 그거 설명을 했어요. 거기 가가지고 그 필리핀 원주민들 만나가지고 이 창세기를 가르치다가 그 부분을 제가 설명을 이렇게 했습니다. 어느 날 존경하는 목사님이 필리핀 가자 하길래 제가 예 했습니다. 근데요, 필리핀인가 보다 싶어가지고 비행기 삭스를 보냈는데 얼마 후인가 여행사에서 떡 나오더니 삭스를 더 보내래요. 왜요? 그랬더니 거기서 비행기를 갈아타고 어디로 간답니다. 근데 뭐 가가각 하는 얘기는 들었는데요. 어딘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연락이 없어가지고요. 필리핀으로 간다는 건 아는데 뭘 준비를 해야 되는지 하다못해 옷이든지 뭐시든지 뭘 준비해야 되는지 가면 누구를 만나야 되는지 이런 걸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몇일 며칠 김해공항까지 와라 이래가 제가 갔습니다. 갔더니 같이 가는 사람 몇몇이 있고 비행기 타라 해서 타고 따라가 와서 지금 내가 여러분들 만난 겁니다. 그리고 제가 질문을 했어요. 제가 어디로 가는지 가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왔다고 생각하세요? 모르고 왔다고 생각하세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웃기만 하고 박수만 치고 넘어갑니다. 제가 가는 곳이 어디냐 하니까 필리핀이나 민다나오라 가는 것까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가서 보니까 그 도시 이름이요. 가갸얀이에요. 발음도 어려워. 가갸얀 같네. 가갸얀 디오로라고 이름이 그렇게 붙어있던데 거기 갔을 그러면 누구를 만나고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를 전혀 모르고 간 겁니다. 아는 거 하나는 날 보고 가자 했던 그 목사님 예 한 죄밖에 없습니다. 제가 딱 전화 올 때마다 예 세 번밖에 안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왔거든요. 내가 어디로 가는지 알고 온 겁니까? 모르고 온 겁니다. 하니까 이분들이 바로 이해가 되더라고요. 최소한 그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여기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라 하셨어. 그럼 가기로 했을 때 그놈의 가나안이 대충 어디쯤 있다는 건 알았을 거고요. 거기 가서 어떤 고생을 하게 되고 어떻게 가게 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전혀 모르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알고 갔다고도 말할 수 있고 모르고 갔다고도 말할 수 있는 양쪽이 다 되는 겁니다. 제가 필리핀 갈 때 사람들이 물었어요. 어디 갑니까? 필리핀. 필리핀 어디요? 잘 모르는데요. 가면 누가 있는데요? 모르는데요. 그래서 우리 딸내미가 가르쳐 준 거예요. 아빠, 필리핀 음식 정말 못 먹는데 그래서 라면 몇 개 넣어가라. 넣어갈 공간이 없어요. 그러다가 궁리해낸 거. 아, 사발면 있잖아요. 포장 뜯어가지고 껍데기를요. 비닐봉지 하나씩 다 샀습니다. 그럼 껍데기 안 가져가도 되니까 분량이 팍 줄잖아요. 사발면 대끼를 그렇게 탁 껍데기 없애버리고 딱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 물어요. 어디 가냐? 그래 갑니다. 그 다음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야, 그래 어떻게 가냐? 이러잖아요. 물을 때마다 그게 참 답이 궁색합니다. 그래 어떻게 가냐? 난 몰라. 그냥 가자 하는 목사님 따라서 갈 뿐이야. 그렇게 간 것이 어디로 갔는지 알고 갔느냐 모르고 갔느냐의 상황이 딱 그런 상황이었을 거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가나안으로 가고자 하여란 말도 맞고요. 히브리서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는 말도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종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다시 되짚어 봐야 할 필요가 있고요. 순종 잘했다고요? 어떤 측면에서 볼 때 잘했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요. 정말 가기 싫어가지고 하지 못해 갔다가 그 보세요. 내가 여기서 못 산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애국까지 내려가 버린 거고요. 거기서 살아남기 위해서 여차하면 아내를 버릴 생각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그 아브라함의 순종에 대해서 우리가 다른 각도에서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아들 바친 사건도 동일합니다. 그 설명이 아주 길어져요. 길어져야 되는데, 제가 설명을 또 하긴 했었는데, 아들을 바친 그 사건도 어떻게 본다면 아브라함이 위대함입니다. 그러나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아들을 바친 그 사건이 아브라함 생애의 초기에 있었다면요, 그건 아브라함의 위대함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공식적인 마지막 사건입니다. 평생을 하나님 손에 붙들려가지고 이리저리 다니면서 아브라함이 깨달은 거는요,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내 편이시구나라는 걸 완전히 깨닫게 한 다음에, 하나님 말씀은 그냥 이해하는 게 나한테 유리하더라라는 걸 확실히 깨달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저기 아브라함이 아들 바치기 직전에 있던 사건을 유심히 볼 필요가 있어요. 바로 직전에 있었던 사건이 뭐죠?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찾아와가지고 화친하자, 사이좋게 지나자,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당시에 왕, 아니 아비멜렉은 왕이고요, 아브라함은 거기에 들어온 외국인 나그네입니다. 누가 답답죠? 친하게 지내야 할 필요가 누구한테 있죠? 아브라함에게 있죠. 근데 상황이 거꾸로 되어 있는 거예요. 아비멜렉이 군대 장관을 끌고 찾아와가지고 우리 사이좋게 지냅시다, 화친을 청한 겁니다. 유일한 조건이 뭐였죠?
거짓말하지.
예,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세상에 이런 부족간이든 나라든 간에 이런 경우는요, 아마 아무리 되지도 없을 겁니다. 거짓말만 좀 하지 마. 우리 사이좋게 지내자. 거짓말만 하지 마. 이러고 조약을 맺은 경우예요. 아브라함 생각이 어떻겠어요? 내가 두려워서 거짓말을 해가지고 일이 터졌는데도요, 하나님께서 내 편이시더라, 이럴 것까지 깨달은 후에 하나님께서 아들 바치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는 사연이 아주 많습니다. 아주 많은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아들 바치라 했더니 아브라함은 아들까지 바쳤더라, 이렇게만 기억하는 건 너무 피상적이라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이루어져가는 과정을 쭉 살펴보면 주인공이 아브라함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라는 걸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초신자들에게 이런 걸 간단하게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그거는 아브라함의 생애 전체를 다 훑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하고 대신에 이제 그 새가족들에게 설명을 해나갈 때는, 제가 일단 원고 정도는 따로 하겠습니다만, 그 좀 다른 측면에서 해나가되, 아브라함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국부, 아버지거든요. 그 아버지지만은 세상에 자기 살 잡고 마누라 내버리고 도망갈 사람이었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어떻게 성경에 기록될 수 있었겠느냐. 여전히 성경은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이야기를 기록했기 때문에 사람들의 이런 단점들을 가장 가감없이 다 기록을 했다는 이야기죠. 좋은 얘기는 다윗왕도 있습니다. 다윗왕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다윗왕은요, 자기들 가장 위대한, 저, 왕 중에서는 가장 위대한 인물이죠. 이런 위대한 왕의 그 사소한 잘못을요, 기록합니까, 사실은? 근데, 다윗왕이 참, 뭡니까? 죄를 지어도 참 치사한 죄를 짓는다, 그죠? 저는 고등학생들하고 앉혀가지고요, 공부를 하다가 이 부분이 나와가지고 제가 토론을 쉽게 봤습니다. 다윗이 잘못했냐? 바세바가 잘못했냐? 이렇게 붙여놨더니, 재밌던데요, 그거. 격렬한 토론이 벌어지던데요. 일방적으로 다윗이 잘못했다가 아닙니다. 바세바가 뭘 잘못했어요?
주의하지 않았잖아요.
네. 야손들 얘기, 그럼 이제 남학생들 얘기는요, 와 보이는 데서 목욕하노 이거거든요. 야손들이 뭐라는지 압니까? 여다 야손입니다. 그거 본다고 와 보노 이까지요. 무슨 말이, 답이 뭔지 아세요? 이거 안 보려고 뭐 있는데 이거 나오는데요. 안 볼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여학생들 그 이해 잘 안 될 가능성이 있는데도 보고 머시마다 확실히 그래요. 그리고 뭐 하고 있는데 안 쳐다본 사람이 어디 있는데 약간 머시마는 다 본다는데 뭐.
보는 사람이 있지.
없답니다.
안 보려고 하는 사람이 있지.
없답니다.
어? 남자 생리하고 여성
남자 여자 그게 다르다는 거죠. 제가 좋은 증거를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얘기하는 김에 옆으로 한번 씁시다. 이동현 집사는 그 학년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제가 잘 모르는데요. 옛날 신광중학교 남학생, 여학생 한 70명, 80명 되던 때입니다. 여학생들이 자꾸 여성인, 남학생들 좀 뭐라 하세요. 제가 뭐 이상한 사진 갖고 자꾸 저래요. 그런데 전 생각에 옛날 그 선대 서울에 뭐 저 배우들 수영도 입고 나오는 그런 사진인강 여겼어요. 그래, 알았다. 내 뭐라 갈게. 하고는 그래서 넘어가버렸어요. 뭐지마도 뭐 했고 그리려니 했는데요. 어느 날 지나가다가 우모였는데 얼핏 봤더니 아이고야 이게 연예인 사진이 아니고요. 그 당시에 정말 구하기 어려운 어른들도 잘 못 보는 저 미군들이 가지고 있는 포르노 사진이었습니다. 제가 그거 딱 보는 순간에 아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요. 뭐지마 대표들만한 한 놈을 불렀습니다. 지금 가서 그림 전부 해소한다. 그래가 이놈이 쫓아가면서 다 끄다 왔는데요. 그 소위 그때 말하는 그 플레이보인가 뭐 이제 미군들 보는 그 잡지요. 한 페이지도 안 없어지고 다 모였습니다. 갈기갈기 다 찢어진 책인데도 페이지가 하나도 안 빠지고 다 모였어요. 흘리고 댕긴 놈이야. 버린 놈도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선생님들 모르게 토요일 오후에 남학생들만 남아라고 전해라. 요거 본 사람만. 그래가 남학생이 한 70명, 80명쯤 되는데요. 토요일 오후에 단생들 다 퇴근하고 일을 크게 안 벌리려고 하니까 할 수 없이 저 혼자 처리를 했습니다. 남학생들 80명 중에 몇 명이 남은지 아십니까? 남학생들 남았다는 거는 여학생도 모르고 단생도 모릅니다. 그것도 어디 광고하고 떠든 게 아니고요. 딱 한 놈한테 이거 본 사람 토요일 오후에 남으라고 그래라. 정답요? 한 놈도 안 빠지고 다 남았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주니까 이게 먹고 하고 한번 본 거지. 거기에 뭐 관심을 갖고 뚫어지고 그러진 않았겠지.
아직도 소녀 같은.
아니.
꿈 깨세요, 그만. 그 중에 누가 있느냐 하면 제가 이름도 기억한다. 용복이라는 애가. 용복이라는 이름이 참 안 좋아요. 옛날에 가수 중에 그 눈먼 가수 있었죠? 용복입니다. 어느 날 텔레비전에서 사라져버렸습니다. 왜 그래요? 또 왜 시커먼 안경 쓰고 의자에 앉아가 늘 노래 부르고 했던 용복이 진달래 먹고 물장구 치고 그거죠? 예. 어느 날 텔레비전에서 사라져버렸습니다. 왠지 아세요? 야, 보기 싫게 저런 자식 저 왜 나와? 누가 한마디 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텔레비전에서 사라져버렸습니다. 누가 그딴 소리를 하나요?
잘했는데,
보기 싫다는 거예요. 예, 어느 대통령일까요?
그때 박진 대통령.
박 대통령은 오래도록 했기 때문에 그거 안 막아냈습니다. 전통. 그 한마디에 사라져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름이, 그 가수 이름이 용복, 이용복인가? 네, 이용복인가 그랬었습니다. 신광이 있던 아이 용복이라는 애가 있었는데요. 아이 키가 다른 아이들 절반밖에 안 돼요. 절반밖에 안 자라고 정상적으로 자란 아이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까지 남았대요. 그래가 모아놓고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는데 너가 이기 재밌다고 들여다본 이상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오늘부로 철저하게 반성을 하고 나도 잊어버리고 너희도 잊어버리고 하자. 근데 안 잊어질 거다. 정말 잘못했다고 생각한 사람은 오늘 자원해서 벌 받아라. 이래가 운동장 돌리고 벌 세우고 난리를 쳤는데요. 죽으라고 뛰는 거 있죠. 벌 받으면서 깨피우는 놈이 한 놈도 없어요. 적어도 스스로 잘못했다고는 완전히 인정을 하고 죽을 똥 살 똥 벌을 받는데 뺏겨온 놈 없어요. 근데 문제는 예배가 한 놈도 없었다는 거예요.
아니, 있어서 봤는데 그게 문제없이.
그런 생각했으면, 그날, 어느 강제로 한 것도 아니에요. 내가 직접 얘기한 것도 아니고요. 그런 생각이 있었으면 한 놈이라도 갔거나 뭐 했을 텐데, 아예 그런 인간도 없고요. 분위기 자체가 그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정말 반성하는 빛이 역력한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학교 그 때거리들 다 남겨가지고요. 되게 순진해요. 신과 아이들이 순진한 건 맞습니다.
예수님 때 같았으면 봐도 딱 시집을 때가.
아니, 옛날에 인터넷 있잖아요. 네. 제초등학교에서 간다고 하더라고. 인터넷 그거 이제 그 막아놨잖아요. 그 이제.
차단을. 네.
막아놨는데 한 놈 순진한 놈. 니 망박은 짓밟은 건데요. 그럼 그걸 뚫어갖고요. 그 교실 자체 그거 보고 앉을 때 그러고. 선생님은 다 그러면 이제 그거 이제 덮어놓고. 그런다 하더라고.
글쎄요. 그러면 예외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 그래서
네. 남자아이들 그렇다 하는 거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의 그 가장 유명했던 방송 설교로 유명했던 목사님 어느 분이요. 사실은 개인적으로 이런 걸 즐겼다 그래요. 그게 알려진 상태에서 모든 공직에서 사퇴하고 목사직 그만뒀습니다. 그때 남긴 말이 유명합니다. 모든 걸 제가 회개하고 그만두겠습니다. 물러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까지 내가 전한 말씀에 잘못이 있다고 하지 말아주십시오. 이러고 모든 책 사퇴해버렸습니다. 집에서 인터넷 앉아가지고 그는 포르노 즐겼다는 제 몫입니다. 그래서 목사도 안전치 않다. 이게 결국은요. 남자들이 보는 거하고 여자 보는 거 차이가 난다는 뜻입니다. 뭐 그건 괜히 옆으로 간 거고요. 남자아이들 키울 때는 신경을 쓰셔야 할 필요가 있고요. 혹시 그런 일이 생기면 또 너무 놀리지도 말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아가요. 기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본성이 그런 거니까요. 제가 그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어릴 때 그 목욕탕요. 우리 어릴 때 시내 목욕탕이 그와 판자로 된 건물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소나무에 그 뭐라면 옹이라고 합니까? 요 구멍 뚫어지는 거. 소나무 판자로 가고 저기 해놨기 때문에 요 구멍이 뻥 뚫어진 데가 군데군데 있거든요. 안 뚫어졌겠지만은 그거요. 특히 후벼가지고 뚫어봅니다. 뚫혀집니다, 그거. 머신마들이요. 명당짜리가 어딘지 날마다 떠듭니다. 야, 어느 목욕탕 최고다! 이래가지고 떠들면요. 우, 몰려가기도 하고요. 그 올라갔다가 뜨거운 물 뒤집어쓰고 쫓겨나오기도 하고요. 머신마들 앉아가지고 맨날 얘기하는 거고 뭐 그런 건데요, 뭐. 그래서 웃으면서 한 얘기가 뭐냐면 다윗은 그랬잖아. 난 지금까지 한 번도 목욕탕 근처에 가본 적도 없다.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내가 어릴 때 기 많이 죽었는데 요거 딱 보면 난 신이 난다. 또 뭐 반농담 진담 삼아서 그런 얘기 했던 게 있습니다만요. 아 참 이야기 너무 옆으로 가버렸네. 다윗이 잘못했냐? 바세바가 잘못했냐? 이래 이야기를 꺼집어내면요. 바세바도 잘못이 참 많아요. 그럼 와 보이는 데서 그러는 말이야. 그 다음에 오락한다고. 왜 뿔뿔 가노 말이죠. 갔더라도 왕의 명령이라도 좀 거부할 거는 거부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죠. 전혀 거부하거나 반항하거나 뭐 이런 기색은 전혀 안 보여요. 좋다고 월식을 하고 다 따라가 버렸어요. 남편 죽고 난 다음에요. 왕후가 됐는데요. 구체적으로 언급은 안 하고 있지만 바세바 역시 다윗하고 거의 공모 수준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성경은 이런 이야기를 좀 감춰줄 만한데 한사코 감추지를 않아요. 원래 두 가지 주제를 한꺼번에 해치우려 했는데 할 수 없지만 오늘 하나만 하고 다음으로 또 좀 미뤄가지고 나중에 원고 작성할 때는 합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신약에 내려가면 더더욱 재밌는 것 중에 하나고요. 마태복음은 그 예수님 족보 있지 않습니까? 족보에 여자들이 좀 나와요. 어떤 여자요? 기생도 나오고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여자들. 자, 누구누구인가 꼽아보세요. 마리아는 빼고요.
다말이
나오고요. 다말 어떤 여자죠? 시아버지하고 며느리 사이인데 관계해가지고 아들을 낳은 여자 다말이 나옵니다. 또 라합요. 라합은 뭐 좋은 말로 기생. 또 다른 말로는요? 민족의 배신자죠. 자기 민족을 배신한 사람입니다. 라합 나오죠. 또 물론 이스라엘 측면에서는 영웅이 되는 거는 맞죠. 나 좀 좋은 사람이다 치고요. 또 룻이 나오죠. 네 맞습니다. 룻은 정말 빛나는 인물 맞습니다. 룻 나오고요. 또 마리아는 당연히 있으니까 있는데 마리아는 나오는 게 정상이니까 놔두고요. 한 사람 더. 다윗이 다윗은 누구를 낳고?
그러니까
다윗은 솔로몬이 낳고 이러면 이제 괜찮은데 글이 안 돼 있어요.
바세바 나와요.
바세바는 안 나옵니다. 그게 너무너무 재밌다니까요. 다윗이 누구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보세요. 거기 바세바라는 이름이 있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바세바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래주면 사람들이 오해할까 싶었어. 무슨 오해요? 다윗하고 바세바가 본래 부부인 걸로 오해를 할까 싶어서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렇죠? 나무 마누라 데리고 와가 애 낳았다는 걸 꼭 꼬집어가 얘기해야 됩니까? 이미 솔로몬을 낳을 때는 결혼한 지가 한참 됐는데요. 막 옛날 일 잊어버리고 그냥 바세바라고 해주면 안 됩니까? 그런데 그걸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이러면요. 어느 놈이 나와가지고 자기 소개할 때 우리 아버지가요, 우리 옆집 아줌마한테 가서 나를 낳았거든요. 이런 사람 어디 있어요? 실제 그래도 감출판인데. 바세바란 이름을 드러내도 시원 안 내는 게 나을지 모르겠는데 그걸 다 우리아의 아내라고 묘사하는 거, 이거는 무슨 신보냔 말이에요. 무슨 신보는 모르겠지만 최소한도로 이 창피하고 부끄러운 걸 가리려는 마음은 전혀 없다는 뜻입니다. 룻이나 라합은 이스라엘 입장에서 그렇다 쳐더라도요, 다말 얘기 그거 빼주면 안 되나요? 아니 다른 사람은 다 누구는 누굴 낳고 누굴 낳고 내려가다가 다윗한테 가서 우리의 아내를 왜 꼭 집어넣느냐는 말이에요. 일부러. 우리가 족보를 기록하는 이유하고는 전혀 다르다는 뜻입니다. 그럼 저 우리나라 여자하고 옛날에요. 우리나라 여자하고 이스라엘의 여자하고 누가 더 대접받았습니까?
우리나라 여자가.
그러니까 옛날 우리나라 족보에 여자 이름 올려요? 안 올리죠. 안 올립니다. 남양홍시 족보에 여자가 있습니다. 어떤 여자일까요? 우리 족보에 저 여자 있습니다.
네.
누구? 아직 그런 거 모르고. 해경궁 홍시. 어쨌거나 왕후입니다. 그러니까 족보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옛날 족보에 여자 이름이 올라갔다면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족보는 우리 족보보다 더 심합니다. 족보를 더 소중하게 여기 민족이었단 얘기예요. 그런 족보에 여자 이름이 올라갔다 이러면요? 대단할 거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이번 우리가 생각하는 족보하고 다르잖아요? 그것도 바세바라고 해줄 걸 굳이 우리아의 아내라고 굳이 밝히는 이유가 뭐냐 이 말입니다. 구체적인 이유는 나 좀 접어놓는다 하더라도 최대한 족보를 미화시키거나 사람 위주로 기록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러면요 누가 가장 피해를 보나요? 누가 제일 피해를 보나요? 1차적으로 다윗이 피해를 보죠. 그 다음에 솔로몬도 피해를 보나요? 그게 결국은요 이스라엘의 위대한 조상들의 이야기거든요. 결국 누구 쪽이죠? 유대인들 쪽이잖아요. 유대인들이 쪽팔리는 것은 성경을 기록하는 이유와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하나님이 기록하시니 백성들이 쪽팔리는 것은요 고려할 대상이 아니다는 뜻입니다. 이런 요소들을 쭉 모아보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왜 이렇게 기록했는지 이해할 수가 없는 게 너무 많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성경을 기록한 원저자가 하나님이시다라는 좋은 예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